인문학콘서트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이창후 교수와 함께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 만나고 있습니다. 영화로 철학을 이야기하는 철학자시니까 교수님은 뭐 평소에 영화 부지런히 챙겨보시겠군요.
네.
자주 보세요?
연구를 빌미삼아 아. 좀 노는다고나 할까.
네, 네. 네. 보통은 뭐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 재미와 오락으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이 영화로 이 영화는 또 어떻게 철학을 대입해 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재미보다는 의미에 집중하게도 될 것 같아요. 영화 보실 때 교수님만의 특별한 감상법 뭐 이런 거 있어요?
감상법은 있는데 미리 저도 재미와 오락으로 보는 말씀을 꼭 드려두고 싶거든요.
아, 정말로요? 네. 네.
근데 재미와 오락으로 보는 것이 제대로 된 감상법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가식이 없는 게 진짜 철학적인 사고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때 복잡한 철학적인 의미 같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지 않아요. 대신에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 대목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느끼는데 왜 재밌게 느낄까? 그다음에 이 대목에서 눈물이 글썽한데 왜 이렇지? 만약에 이 앞에 이런 대목이 없으면 슬프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로 봅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책에 소크라테스와 이 영화를 결합해 볼까라고 비유를 해 볼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차례 보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렇죠.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영화를 많이 본 바라 뭐 많이 봤기 때문에 바로 네.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아서 결합을 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철학과 연관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그냥 철학을 전공해 철학을 잘 알기 때문이죠. 제가 대단한 철학자라 해서 그런 것보다는 두 분야를 잘 아니까 누구나 자기가 잘 아는 두 분야는 쉽게 연관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네. 책상에 앉아서 철학만 공부하셨더라면 이런 책도 안 나왔을 텐데 요즘 잘 노는 것도 경쟁력이다라는 말, 영화도 부지런히 보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을 보고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니 근데 교수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영화 이렇게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거 예고편 짤막짤막하게 보셔도 저긴 헤겔이야. 아니 저건 데카르트지. 뭐 이거는 뭐 데리다야. 뭐 이렇게 좀 바로 보이는 것대로 이제 철학자가 연상이 되세요?
어떤 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작은 부분에서 철학적인 게 연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예. 이 영화는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래 막 이런 댓글을 보면 약간 피식거리는 가소로운 것들.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하다니. 그리고 가서 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영화가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가서 보세요?
영화가 나오면 그냥 가서 보면서 좀 예. 재미있는 영화라고 하면 가서 보고 철학적인 영화라고 하면 잘 안 봅니다.
아, 경쟁사. 경쟁사라고 하실 수 있군요. 최근 보신 영화 중에 뭐 이렇게 가운데 생각이 많이 떠올랐던 영화?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최근 영화 중에서는 당연코 주토피아를 제가
주토피아.
보고 싶습니다.
애니메이션.
토끼 경찰가 네, 네. 나오는 애니메이션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왜요?
주토피아가 어린이 관객을 고려한 과정 영화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단 이야기 구성이 뛰어나고요. 풍부한 상상력에 근거해서 캐릭터들도 흥미롭고 예, 주제도 아주 세계관하고 잘 맞아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영화 자체가 좋은데 철학적인 측면을 따져도 실제로 굉장히 철학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토피아 이야기는 주인공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은 그런 편견과 싸우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편견에 대해서 다시 잘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게 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네.
잘못된 편견, 잘못된 사고방식을 스스로 반성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 예, 그런 것이 철학의 필요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책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에 보면요.
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철학을 배워서 뭐 얻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철학을 공부해서 얻는 것은 생각의 방식들에 대한 지식이다. 그것은 사실상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토피아 보면 아기들이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좀 다르더라도 편견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통과가 되겠구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책에서 좋은 구절 읽으셨는데 그 구절이 왜 좋냐면
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훌륭한 교수님이 한 걸 제가 좀 훔쳐왔거든요.
이거 철학자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네. 나눠 쓰지요, 뭐.
네. 네.
정미 씨도 영화 많이 보잖아요.
네, 많이 보는데요. 전 이제 교수님 책에 언급되어 있는 영화 중에 3분의 사람의 이는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봤거든요. 이거 네. 보고 영화 내용을 이제 짜깁기 해놓으셨어요. 네, 네, 예, 설명 네.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그때 이 영화였지 생각하고. 어 그게 이런 내용이었어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스포일러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살짝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뒷부분 점점점으로 아, 마무리 네네. 지어졌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목이 달아난다거나 이런 류의 영화는 안 좋아해서 그런 것만 빼고 거의 다 저도 본 것 같아요. 예예.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영화가 또 있죠. 장미의 이름입니다. 네. 중세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가 전개되죠.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에도 중세 철학과 관련해서 바로 이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뭐 영화의 분위기처럼 중세 철학은 좀 어둡고 암울하고 그랬습니까?
예,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중세의 흔한 이름이 암흑의 시대이거든요. 특히 철학적 관점에서도 그래요. 철학이란 생각에 대한 생각이고 드래곤 길들이기 영화에서 보듯이 우리 생각 속의 모든 전제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 생각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어느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세에서는 네. 종교적으로 강요된 것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나요?
화형.
불.
그죠.
인간이 가장 최고의 고통을 느낀다는 화형을 당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결코 철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드래곤 길들이기의 주인공처럼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면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화형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암흑의 시대라고 네. 그런 평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드래곤 길들이기의 히컵도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혼나고 막 그랬잖아요. 또 드래곤 위험하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말라. 쟤네들은 무조건 죽여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히컵도 약간의 일종의 암흑의 시기를 거쳐서 그걸 인정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철학자들은 그런 것과 싸우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이 싫어해요.
참.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대세는 무엇인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또 발전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당시에 그 중세 당시에 보편 논쟁은 철학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논쟁은 무엇인지 또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보편 논쟁이 중요한 이유도 후대 철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보편자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인데 다시 말하면 이데아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플라톤 이데아론이 네. 중세시대에 반복이 되는 것이죠. 보편자라는 것은 스타워즈나 배트맨과 같은 영화의 사례들이 아니라 영화 그 자체. 예,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중세시대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편자가 존재하느냐 그래서 보편자가 신으로서 존재하느냐 등등의 논의가 많았고 그렇게 독창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특별한 학술적 의미는 있지만 유명하진 않아서 철학 전체에서는 의미도 좀 작은 편입니다.
어차피 그냥 중세시대 철학은 뭐 예전에 그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되새겼다. 그래서 그렇게 철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맥락을 짚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중세 철학은 전부 다 특히 플라톤 철학을 패러디했다고 보시면
아, 그렇군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눌려 있고 종교적인 거 건들 수 없었군요. 예. 근데 신문을 볼 때 가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컴의 면도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오컴이 사람 이름인가요? 이게 중세 때 나온 말이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교수님?
예, 오컴은 신부 이름인데 네, 중세 네. 때 신부가 학자이고 철학자였습니다.
예.
그 시대 전부 다 신부들이 주로 철학자였으니까. 보편 논쟁에서 오캄이라는 신부가 보편자가 있다고 해도 상관없고 없다고 해도 상관없으면 그런 거는 없애는 게 좋겠다.
아~
이론적인 체계에.
예, 예.
그런 이제 원칙을 하나 제시했죠. 이 원칙이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론 체계에서 쓸데없는 것을 제거하는 기준이 되어서.
아~ 저런 오캄의 면도날은 네네. 그런 데 쓰는 거군요.
불필요한 예. 것을 이제 그 깎아내는. 중세 이후에 근대로 접어들면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철학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럼요. 근대과학의 탄생에 철학이 일단은 크게 영향을 주었는데 그 영향을 이해하려면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언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동양 철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공자왈, 맹자왈.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자는 이렇게 말했고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걸 따라서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요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 학문에서 안 나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서양 철학에서는 논리적으로 옳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면서 계속 이데아론이 논리학으로 발전하거든요.
네.
이 논리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젊고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만 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공자고 뭐고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틀리기만 하면 또 버려질 수도 있는 사상을 사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산적이니까 근대에 들어오면서 서양 학문이 갑자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실제 저변에 수학과 물리학이라는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들이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뭐 철학도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는 시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과학의 발달 그리고 이것이 가져온 근대 서양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퀴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참여 유도를 좀 하면서
네네.
이어갈까요?
예.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는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 끝에 다다른 결론이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데요. 여기서 미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에서 생각 대신 다른 단어를 넣어서 재미있고 위트 있는 여러분만의 명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 네, 좋네요.
네. 예를 들어 나는 독서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야식한다, 고로 존재한다 등등 나는 뿅뿅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문장을 완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나는 꿈꾼다. 매일 발전할 것을 고로 존재한다.
네. 네,
지금으로서는 만족스럽지 않네요. 자, 교수님도 한번 해보세요.
금방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답이 틀린다. 고로 난 존재한다.
아,
역시 오답에.
그렇군요. 좋은 오답이었습니다.
답이 네. 틀렸을 때 특히 그 중요한 시험에 답이 틀렸을 때 그 얼굴이 확 달아올 때 그 존재감.
아, 그렇게 해석하나요?
스스로 느끼는 존재감.
그거였나요?
강렬하거든요.
네. 나는 셀카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멋지네요.
참여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만나고 싶은 책도 추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창후 교수의 사인이 담긴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늘솜 도자기 공방에서 드리는 도자기 저그를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서영은의 노래예요. 나는 나.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 이창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세 철학과 근대 사회의 태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근대의 철학에서는 데카르트라는 산봉우리를 넘어야 한다는데요. 흔히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대 철학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거기에서 데카르트의 의의는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세요, 교수님.
근대 철학의 특징을 간단히 말하자면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초점을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고대 철학이죠?
네.
그 속의 한 사람인 나의 인식만을 문제 삼게 된 겁니다.
네.
철학이 좀 더 겸손해졌다고나 할까요?
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출발점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아, 네.
데카르트의 그 복잡한 철학은 잘 몰라도 데카르트 하면 바로 떠오르는 말 있잖아요, 정미 씨.
예, 그렇습니다. 오늘
네.
그 미션도 드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그리고 저는 나는 읽는다, 고로 존재한다.
네.
이렇게 좀 바꿔 쓰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말 좀 많이 쓰잖아요. 우스갯소리로도 많이 쓰고. 그런데 데카르트가 왜 이런 말을 쓰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데카르트 왜 이랬을까요?
네, 그렇죠.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시대 변화와 관련됩니다.
네.
중세 시대까지는 학자들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매우 분명했거든요. 바로 종교적인 가르침이죠. 싫든 좋든 간에 그거 안 믿으면 바로 화형입니다. 그런데
네.
여러 학문들이 발전하고 종교의 권위가 약해지자 새로운 진리의 기준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해봤습니다. 감각적으로 보고 듣는 것도 잘못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실수로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끝에서 답을 찾습니다. 어떻게 답을 찾냐면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도 하는 동안에 생각하는 나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은 확실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말로 그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르나는 존재한다. 결국 이 말은 생각하는 활동 속에서 확실한 진리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데카르트의 철학이 영화 매트릭스에 투영이 돼 있다고 이제 책에는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정민 씨, 매트릭스 보셨죠?
예, 뭐 키아누 리브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때.
아유,
예,
막,
예.
막 뒤로 이렇게
넘어가고 허리 넘어가고 막
총알을 예. 피하면서 아. 정말 매력적이었죠. 근데 네. 사실 내용은 그 시대 1999년도 때의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잖아요.
최근에 알파고랑 그 네. 대국 벌였을 때 제일 많이 언급했었던 게 와 이제 매트릭스가 현실로
맞아요.
나오는구나.
네.
어, 이 코드로 다 되어 있는 세상 이것들이 뭐지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요.
네. 예. 네, 교수님 영화의 어떤 부분에 데카르트 철학이 숨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데카르트 철학 중에서도 방법적 회의가 일단 매트릭스에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보겠습니다. 방법적 회의란 게 뭐냐 하면 네.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회의를 한다는 것인데
아, 의심해 보는
예, 회의가
것이군요.
바로 의심해 보는 예, 예. 것이죠. 그래서 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듣는 것 전부 다 가짜일 수 있다. 예. 이 대목이 이제 데카르트의 회의론이고
네.
이것이 데카르트에서는 꿈으로 나타납니다. 어. 내가 꿈을 꿀 때 분명히 생생하게 보고 들었는데 꿈을 깨고 나면 이게 전부 거짓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내가 분명히 잘 듣고 보는 이것들이 나중에 꿈을 깨보면 역시 꿈이었구나 하면서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판명될지도 모르는데
어허.
지금 내가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것이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것이 이제
꼬집어 봐야 되는데 꿈이라면 그죠?
예, 그때 느끼는 것도 꿈속에서는 아프게 느껴지면 나중에 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
그것도 꿈이더라. 네, 네, 네.
그게 이제 매트릭스 영화 속에서 매트릭스로 표상됩니다.
아, 가상현실로 예, 뛰어들고 예. 다시 나오고 하는 그런 거하고 대비가 되는 거고요.
예, 예. 그 사이에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꿈 이야기가 현대로 오면서 사람이 나쁜 과학자한테 몰래 납치돼가지고 수술 받아서
예, 예.
뇌만 기계적인 통 속에 넣어져서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납치되지 않았는지 어떤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이 버전이 살짝 바뀌어요. 이 버전을 바뀌었다가 매트릭스로 영화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비슷하죠.
데카르트의 회의로는 꼭 장자의 호종공하고도 겹쳐지네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왜 아까 구영이 아나운서 말씀하셨는데 넘어가잖아요. 다 아는. 날아오는 총알도. 근데 오다가도 멈추게 하는 그런 막강한 초능력까지 발휘를 합니다. 영화 화면에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코드들이 막 흐르잖아요.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런 것들도 데카르트 철학에서 보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 영화 속 이야기를 보면 네오가 악당과 싸우는 곳은 가상세계 아니거든요.
예, 예.
이 가상세계는 영화 속에 분명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네.
그렇다면 악당, 총알, 더 나아가서 건물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프로그램 코드일 뿐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네오는 그 당연한 걸 어떻게 깨닫습니다.
네.
그렇게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전부 다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어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살짝 넘어서 감각적으로 살짝 어떻게 바꾸냐면 총알이 프로그램 코드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가 총알로도 보인다는 게 이상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영화를 잘 보시면 총알 날아오는 총알을 멈춘 다음에 네오가 총알을 살짝 만지면서 신기한 듯이 만져봅니다. 그게 이제 아 코드가 총알로도 보이네. 이런 이제 느낌을 보여주죠.
네.
그래서 매트릭스는 존재하는 것이 관념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고 이 속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이것은 인식을 세상의 모든 진리의 중심에 두는 데카르트 철학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식을 하는 것이냐 못하고 있는 것이냐가 그렇죠. 이제 천양지차다라는 말씀인데 매트릭스에서 깨어난 네오가 발견한 영화 속 현실은 그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의 내용하고 어떻게 유사하다는 것을 연결해내신 교수님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이거는 워낙 잘 알려진 해석이라서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겸손한 말씀이죠. 데카르트 이후에 등장하는 철학자 가운데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로크, 흄 뭐 이런 철학자들은 합리론자 또는 경험론자라고 한다는데요.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겁니까?
합리론과 경험론의 차이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대답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질문이라는 것은 데카르트의 철학에 출발합니다. 생각하는 내가 존재하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합리론자들은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같은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이성의 힘으로 논리적으로 알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고 경험론자들은 아니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게 돼.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입장이 상충이 됐고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와 합리론자, 경험론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철학이라는 절대 반지를 얻기 위해서 올라야 할 산봉우리 가운데에서 칸트 그리고 니체에 대한 말씀은 이창호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으로 부탁해서 들어볼게요. 교수님, 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두 번째 강연에서는 칸트와 헤겔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듯이 해결해야 하는 물음이 있어야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칸트 철학을 이해할 때에도 칸트가 해결하고자 했던 철학적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리론과 경험론의 논쟁에서 생겨났습니다. 합리론자들은 세상에 대한 지식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즉 우리의 이성의 힘으로 얻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험론자들은 세상에서 우리의 주관 속으로 들어오는 감각적 내용에서 지식이 얻어진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양쪽 입장을 주장한 사람들이 유명한 학자들인 만큼 그 생각에는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양쪽의 장점을 모두 결합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칸트가 바로 그걸 했습니다. 칸트 철학의 기본 내용은 이렇게 쉽게 설명되지만 막상 칸트가 쓴 순수 이성 비판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죠.
네.
왜 그럴까요?
네. 잘난 척하려고.
그렇죠. 사람이 가진 이성의 힘과 경험으로 얻은 내용이 결합해서 지식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이성에서 나오고 정확히 어떤 부분은 경험에서 얻어지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인 게 지금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데.
그럼요.
예,
그래서 학자가 부분에서. 뭔가 얘기했는데 학자가 말한 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다.
네네.
이상해지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칸트는 이런 설명을 설득력 있게 잘 해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이성에서 나오는 것은 형식적 이해의 틀이고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은 우리 사물의 우리 바깥의 사물이 작용하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내용이라고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성의 틀을 순수 이성의 형식이라고 부르고 뒤에 것을 감각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칸트 이론에는 세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한 줄로 세우면 첫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성의 힘이고요. 둘째는 지식이고 셋째는 우리 바깥의 사물, 즉 사물 자체입니다. 첫째와 셋째 사이에 걸쳐서 둘째가 있는 것이죠. 첫째와 셋째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둘째가 만들어지니까요.
네.
가운데 있는 지식은 우리의 이성이 부여하는 형식과 우리 바깥의 사물에서 들어오는 감각적 재료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 나타나는 괴물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네.
영화를 처음 보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괴물이 진짜 괴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괴물이란 뜻이 이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되냐면 이게 물고기인지 도마뱀인지
맞아.
사자인지 예. 그렇다고 식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생각의 과정이거든요.
네.
칸트 철학은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이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고 포유류인지 어류인지 딱딱 개념적인 딱지들의 체계를 붙이는 거예요. 생각의 사고 개념의 틀을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개념의 틀을 씌우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가끔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당연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자기 생각을 잘 모르는 거죠. 그걸 칸트는 잘 설명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설득력이 있었고 이후의 철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칸트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한 줄로 늘어선 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성의 힘, 지식, 예. 사물 자체. 예. 네.
그 중에 세 번째 요소는 우리 인식 바깥에 있는 사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원래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네.
알 수 없는 자체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사물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서 뭔가 나가서 지식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사물 자체는 사람이 원래 알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칸트라는 사람도 알 수 없어야 되겠는데 아니 칸트는 어떻게
그걸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물 자체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말을 했을까요?
예,
이게 학자가 하는 말이 안 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면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에서 이제 칸트의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철학이 나타납니다. 과감하게 세 번째 요소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지식이 우리의 마음하고 결합을 해버려요. 한쪽에 세 번째 것에 걸칠 수가 없으니까.
네.
즉 우리의 마음이 곧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조금 이상해지죠? 세상이란 건 생각하기 나름이다.
네.
뭐 일체 유심조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생각이 되니까 해겔 철학을 관념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온 관념, 개념이 세상에 실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 이외에 물질 같은 건 실제로는 없어. 이게 이제 해겔 철학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해겔의 답은 이성의 힘이 모든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고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완성은 했는데 대신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똑같이 있을 수 있을까?
상대주의.
딱 상대주의로 가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상대주의로 가면 자기 철학이 망한다는 걸 해겔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찾아옵니다. 그게 변증법입니다.
아.
그래서 각자의 생각들은 다 조금씩은 불완전하지만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진리를 향해서 점점 조금씩 나아간다.
네. 발전해 간다. 라는 예. 의미.
그러면서 이제 변증법으로 철학을 체계를 세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증법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나가는 절대 이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대 이성이 곧 서양 사람이 항상 말하는 신이지요.
아, 그렇군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칸트 철학과 해겔 철학에서 가장 줄기 정도는
네네. 짚어주신 거죠. 네, 칸트와 해겔에 대한 이창우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 들어봤는데요. 특히 그 해겔의 상당히 이성적이라고 느껴집니다만 그 변증법이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발전을 해가면서 이후에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은 뭐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라는 시대가 언제냐면 현대적인 네. 수학과 물리학 화학이 막 발달한 시대인데
네.
난해한 언어하고 변증법이란 막연하거든요. 이게 사실 해겔이 변증법으로 세상의 모든 걸 다 설명했습니다.
네.
그게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물리학과 현대과학이 발전한 상태에서는 설득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마르크스였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관념론은 빼고 변증법만 가져오면서 관념 대신에 물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물 변증법을 만들 입니다.
네, 그래서 변증법적 예. 유물론 예. 이렇게 되는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건 세대를 봤을 때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얘기했었던 철학가들의 사상을 그 후배 그 철학가들이 조금씩 바꾸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반박도 하고. 네. 칸트에 대한 얘기를 해결이 야 저거 세 번째 건 빼도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다면 둘이 같이 살았던 시대가 달랐던 세대였나요?
거의 시대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자존심 좀 상했을 것 같아요. 칸트가 얘기했는데 해결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자 서양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철학에 대해서 반론해 준다는 거는 내 철학을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되게 고마울 수 있군요. 예.
네. 대체로는 가장 학자들이 싫어하는 거는 무시당하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거죠.
어쨌건 근데 제 생각으로는 칸트건 해겔이건 이분들이 만드는 영화는 좀 재미없고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떤 영화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칸트,
해겔. 네. 떠올리시면.
칸트하고 해겔 같은 사람이 차라리 그 영화를 만들면 네. 안 봐도 뻔짜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면 영화제에서 상은 받았는데 재미가 없어서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영화 있죠.
그러면은 이창호 교수님은 어떤 영화 만들고 싶으세요? 만약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네,
제가 만들면 아마 상도 못 받고 사람들도 안 본 영화 들지.
그럼 네, 칸트와 해겔을 이어서
같이
수많은 영화를 보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아주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그런 영화는 어떤 거세요?
대부가 기억에 남고.
대부.
아, 대부. 예. 네. 네. 그건 뭐 반복해서 보게 되는 명작이죠. 불멸의 영화죠. 예. 네.
거기서는 무슨 역할 하고 싶으세요?
그 안에서 역시 대부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네. 좀 뭐랄까, 그 악당역이라도 제대로. 악당역이 원래 제일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희망상입니다.
대부.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 이 책 직접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잘 듣고 참여해 주세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들 잘 아시죠?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의 생각 대신 다른 단어를 넣어서 이 명제를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인문학 콘서트를 애청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유 손발 좀 억울하지만 이런 거 보내주세요.
좋은 얘인데요. 네.
나는 책을 읽는다. 고로 존재한다 등 재밌고 개성 있는 문장들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세요. 기발한 의견 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세문사에서 나온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 도자기 저그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키스의 Reason to Live 보내드리죠. 토요일 문학 콘서트 이창후 교수와 함께 서양의 철학사 만나고 있습니다. 칸트와 해겔의 철학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아 이번에는 니체의 철학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니체의 철학만을 또 따로 다루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예습하는 의미에서 니체의 핵심 사상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니체는 이데아나 관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존재한다라고 말했고 이 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의지가 존재한다?
예. 이때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욕망 같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철학에 유사한 영화는 사실 어디에나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영화 주인공들은 항상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
맞아요,
사랑에
맞아요.
대한 의지.
한국의 절대 안 죽고.
맞아요. 한국의 고래 사냥만 봐도 막 고래 뭐 엄청 의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걸 영화를 찾자면 저는 이제 도둑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재미있고 예, 도둑들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모두 뭔가를 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싼 다이아몬드를 훔치려는 그리고 그걸 막으려는 경찰들의 의지까지.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걸 잘하고 싶어하게 되거든요. 즉 힘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에서는 항상 힘의 의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의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각자 원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데아론과 같이 객관주의로 못 가고 상대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절대적인 기준 없어지고 그것을 아니나 다를까 니체가 강렬한 언어로 말했죠. 신은 죽었다. 예. 그래서 이런 상대주의적인 특성 때문에 많은 제도권 철학자들은 이제 니체 철학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영원 회귀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 영원 회귀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게 철학적인 용어들이 다 그렇듯이 좀 쉬운 걸 어렵게 표현해놨는데 힘이 있으면 뭔가를 원하게 되고 원하게 되면 다시 더 큰 것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원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얻었다가 채워진 상태
다시 또 뭘 원하게 되는
다시 뭘 원하는 상태로 계속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영원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영원회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니체 이후에 실존주의도 나오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간략히 책에서 다루고 있으시더라고요. 대체로 상대주의라고 보면 됩니까? 뭐 이전까지만 해도 객관주의였는데 왜 현대에서는 상대주의가 대세가 되는 것일까요?
예, 먼저 실존주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대주의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대주의가 이제 대세가 된 이유는 시대적인 배경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칸트와 헤겔의 합리주의 철학은 문명과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명으로 서양 문명이 발전하고 그 발전의 결과 세계적인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와.
그래서 전쟁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합리주의로 얻은 것은 결국 이것뿐이구나.
예.
그리고 점점 더 세계는 복잡해지니까 이걸 다 이해하는 것도 너무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실존주의는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인간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내 발 앞에 있는 발덩이의 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실존이 말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네.
지금 당장 주어져 있는 눈앞의 현실 이걸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대응하는 개념으로 존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계 전체를 존재라고 합니다. 한편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즉 근대 사상 포스트 이후의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근대 사상이라는 것이 곧 합리주의 사상이거든요.
네.
객관주의적이고 그것을 그것과 달라진 이후의 사상이니까 상대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데리다 같이 그런 철학자들 모든 것을 해체하면서 해체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네.
아무것도 안 남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까지 해체할 수 있는 상대주의라고
모든 걸 다.
그래서 이런 상대주의의 실존주의도 그렇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고 뭐 영화로 비유하면 이것이 왜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반복하는지 이해하기 좀 쉬울 겁니다. 영화 전체 이야기보다는 장면 장면이 항상 중요해. 그것뿐이야라고 하면 실존주의에 가깝겠고
네.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꽉 짜이는 것보다는 그냥 뭐 좀 이야기 자체를 허물어뜨려버리자 하면서 예술 영화로 가버리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비슷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별로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진 않죠.
선생님 그럼 교수님 포스트 모더니즘 찍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좀.
교수님 철학에도 흐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 철학은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대학생들은 좀 현대 철학자를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요즘은 좀 유행하는 철학 어떤 철학이 유행하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 철학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예.
그 아주 흔한 비유로 숲 안에 있으면 숲 전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예예.
지나고 나면 이런 철학이 유행했으라고 할 텐데 지나기 전인 지금은 모든 것이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크게 좀 대세를 추려보면 이제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발전한 굉장히 논리적인 분석을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 철학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대륙에서 많이 발전한 철학을 대륙 철학이라고 하는데 사변 철학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왜 사변 철학이라고
용어들이 좀 어렵네요. 예, 예. 사변 철학. 예.
풍부한 상상력으로 지어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시대가 흐르고 나면 또 다르게 이해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럼 반지의 제왕에서 중간계를 지배하는 절대 반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네.
영화 속의 인물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를 지지하는 절대 반지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의 생각 저변에 있는 중요한 철학적 사고는 몇몇 학자 시대를 좀 앞서가는 학자들밖에는 좀 알 수 없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경우는 아주 수백 년 동안 거의 천년에 가깝게 잊혀졌다가 나중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시간이 그럼요. 흐른 네. 후에 또 다시 되돌아봐야 할 텐데요. 그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책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철학보다는 앞서 살짝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더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이것도 이제 영화의 빗대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토피아를 보면 네. 영화 대부의 패러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리고 옛날에 토이스토리 2탄이 나왔을 때 그 안에도 스타워즈의 유명한 장면이 패러디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I'm your father 이런 장면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도 주토피아나 토이스토리를 즐기는데 그것을 알고 보면 그 배후에는 명작 영화들 아주 옛날의 영화들이 아, 있는 거죠.
네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대부분의 철학들은 현대에 나오는 옛날 영화의 패러디 영화와 비슷합니다.
아.
주토피아나 토이스토리처럼 오늘날 철학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많은 부분들을 변형시켜서 패러디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려면 결국엔 그걸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꼭 영화에서처럼 그 세 철학자를 강조하는 뭐 일종의 오마주처럼 예, 예.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예.
전 참 재밌게 봤던 부분이 반지의 제왕 속에서 철학자 찾기 이 부분이었어요. 플라톤이 아라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레골라스고 데카르트는 로한의 왕 세오덴 뭐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주인공은 독자 개개인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모든 철학들을 곰곰이 공부해보면 이게 참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 네. 네.
그런데도 왜 철학이 중요하다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것은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제대로 된 생각의 방법이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서 네,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러니까 철학 공부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남이 이것은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철학 공부를 시작을 하면 자꾸 미로 속에 갇혀서 결국에는 길을 잃고 길을 잃다가 나중에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쓸모없는 여행을 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대해서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반성하는 작업을 철학을 한다라면
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쓸모없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쓸모있는 거는 남을 텐데요.
네.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프로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반지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네.
중간에 좀 의미가 세계를 구하는 것으로 커지지만
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철학은 각자에게 중요하고 각자의 철학 안에서 각자는 주인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말씀으로 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철학에 대해서 아, 뭐 그 철학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 없던데 실용적이지 않은 학문 아닌가 내지는 뭐 현실과 너무 멀지 않아라는 의견도 있어요. 더구나 인공지능이 인간을 추월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철학의 역할이나 필요성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철학은 현실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지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굴삭기를 조정하는 지식은 땅 파는 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땅을 파는데도 효과적인 지식일 수 있거든요.
네. 네,
삽질보다 조금 둘러져 있는 정도죠. 인공지능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 시대를 보여주는 알파고도 굉장히 철학적인 기술의 산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고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뛰어난 지능을 얻었는데 딥러닝 기술이란 게 뭐냐면 우리 생각의 저변에 있는 사고방식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네.
철학적 사고를 인공지능이 집어넣음으로써 알파고가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된 것이죠.
어떤 틀, 형식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근본적인 진리는 같다.
예,
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오늘 뭐 2시간 동안 철학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많은 얘기들을 이미 했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든 가지고 있지 않든 자기 삶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철학 공부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생각이 나오고 삶에서 나온 생각이 진지한 생각이면 그 진지한 생각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절로 철학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인간 지성의 세계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철학에 대한 호기심,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철학의 절대반지를 찾도록 이끌어주신 철학원정대 간달프 이창구 교수님 그리고 남정미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이야기한 서양 철학사의 주요 철학자 가운데 신은 죽었다고 한 니체 만나봅니다. 철학자 고병권 씨의 다이너마이트 니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런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EBS 방송센터에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개 방송하려고 해요. 오페라로 만나는 삶과 사랑의 이야기. 이용숙 음악평론가와 오페라 가수들이 펼치는 무대. 멋진 초여름의 하루로 꾸며드릴 텐데요. 방청 원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요 일문화 콘서트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애냐의 May It Be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가죠. 토요 일문화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